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숙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숙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의 함께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순전한 양식이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티끌과 같은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아니하면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출생 기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애가 다 기록된 인물은 흔치 않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생부터 그 노년의 삶까지를 성경이 주목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그 환경을 우리가 보면 매우 적대적이고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 모세가 출생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났고 이 아이의 목숨이 보존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출생 기록만을 보면 마치 풍랑이는 그 바닷가에 조그만 조각배가 위태로이 떠 있는 것과 같은 언제 파도에 침몰될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놓여 있는 어린 아이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성경은 역설적인 그런 책입니다.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룰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인 그 구원을 이루실 텐데 이와 같이 위태로운 한 아이를 그렇게 출생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2장이 담고 있는 그 영적인 진리는 매우 풍성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사람 그 모세의 운명만을 이곳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민족,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모세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에 보면 그 작가들이 앞으로 전개될 어떤 사건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 플롯이라고 하는 것을 쓰죠. 소설에 보면 어떤 불행한 일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면 이제 그 결말이 비극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모세 한 사람의 출생과 또 그의 성장 배경을 다룬 이 출애굽기 2장을 잘 읽어보면 이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 아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부분 중첩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모세가 강에 버려졌지만 그러나 극적으로 구출을 당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장차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죠. 그러니까 왕자가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애굽 땅에서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의 압제 아래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어린 시절의 그 어려운 환경들을 다 극복하고 이제 성장하여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핍박 아래 살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을 향하여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사람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의 역사들이 많은 부분 그 중첩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2장을 통해서 모세의 출생과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구출된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출생의 그런 배경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흡사합니다. 당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모세는 그 목숨을 보존하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은 모든 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고 그 압제 아래서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모형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6장에 가시면 이제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의 아비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미는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딸 미리암과 또 아들 아론이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에 있는 이 사건을 신약 성경은 두 군데서나 다시 언급하면서 거론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모세의 출생을 언급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이제 스데반이 그의 설교 가운데 모세의 출생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가 출생하였을 때에 2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준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여기 준수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얼마 전에도 제가 시편 23편 6절을 설교하면서 이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 창조 기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단어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금 2절에 그가 준수하였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창조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창조를 창세기 1장에서 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창조하십니다. 재창조하시죠.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죄와 타락으로 그 물들어 있는 인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육신적인 차원에서 아이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장차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이 부모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석 달을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왕정 시대에는 왕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생사 여탈의 권리를 쥐고 있습니다. 생명과 또 사망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그 절대적인 권리를 왕이 가지고 있는데 모세의 부모들은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그 아이를 세 달을 숨겨서 길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방에 축복을 내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들, 그래서 세상에 강대한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들을 이 부모가 기억했을 것이고 그 구속의 역사에 한 조그만 빛을 그 아들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이를 세 달을 숨겨서 길렀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히브리 3파들의 믿음을 살펴보았죠.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적대적이고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의 안전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되는 그런 결과가 따라올지도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명령을 순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환경,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음을 정의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의 아이가 태어난 것을 바로가 알게 된다면 그 가정은 이미 장성한 그 딸과 아들까지도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석 달을 숨겨서 길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석 달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숨겨서 기르는 것은 이제 바로에게 발각되는 것이 너무 분명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한계 상황이 이 석 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암시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에서 또 환경도 좋지 않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물론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고 그렇게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어려운 적대적인 그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찾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은 이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3절과 4절은 이제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이제 인간적인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숙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거기에 아이를 담아 하숙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환경 가운데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입니다. 우리의 어린 아들 모세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이를 강물에 떠내려가게 한 것이죠. 이런 믿음은 참 놀라운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에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세 부모의 이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도 믿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이제 크고 또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컸겠죠. 그래서 자기의 아들과 딸들의 그 생명이 이제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최선을 다해서 길렀고 이제 애굽의 하수에 그 아이를 떠나 보내면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이제 주목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호의적인 그런 시대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 그런 시대가 역사 가운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모든 시대 성도들은 참으로 어려운 적대적인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 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서 그것들을 감당하고 정말 힘에 지나도록 그것들을 감당하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수고와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는 이제 크게 두 번째 그런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이제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부모만이 모세를 보호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나머지 구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읽어보시면 전면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여인들이죠. 본문에도 보면 모세의 아버지는 그냥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모세의 누이 또 바로의 공주 또 그의 시녀들 그래서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면에 등장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나 우리의 이 환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나중에 모세의 나이가 80세쯤 되었을 때 그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때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모세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 일도 감당치 않으셨는가라고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그와 같은 불평을 하나님을 향해서 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는가?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 출애굽기 2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이 모세의 그 삶 가운데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깊이 있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그럼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쓰고 있었죠.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애굽 하수에 다 버리라. 그런데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린 바로의 공주가 이스라엘을 구속하게 될 모세를 불쌍히 여겼고 그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바로의 궁에서 그를 교육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 모세가 그 당시 왕궁에 들어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그 모세를 바로의 궁에 이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결국 이 바로가 세워놓은 이 계획은 애굽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산출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더 깊은 그런 관점에서 그 환경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통치자의 그 계획을 무력화시키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산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 아들 모세를 의탁했을 때 얼마나 큰 것을 기대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 모세가 강물에 빠져서 죽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애굽의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그렇게 잘 자랄 수만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마 그 정도 기도를 했을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도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모세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감히 내 아들이 그 당시 최고의 그런 권력자인 그 왕의 그 아들이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나오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연구하는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에 바로는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애굽의 제18왕조의 세 번째 왕 투트모스 1세였고 바로가 투트모스 1세였다면 바로의 공주는 하세프 세트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투트모스 1세는 딸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애굽의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에 의하면 하세프 세트로는 아버지 투트모스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남편이 되는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했는데 이 투트모스 2세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암울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기도 힘든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시대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만을 탓하고 주저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자신들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였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맡기며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대적이고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이 환경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치 못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놀라운 결실들을 맺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그 일은 조금도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적대적인 그 왕의 계획들은 다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 뜻만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믿음의 가정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두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지 못할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오늘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만을 바라보며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기에 충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나가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